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장 정치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입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빌라도의 질문을 생각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 방향에서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위엄 있으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확인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감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묻는다면 거의 100%가 아멘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답변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 자신 속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또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우리들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물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라에게서도 그런 부분을 읽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의 그 내용의 흐름을 보면 아, 역시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람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을 몇 군데 성경 속에서 봅니다. 그 대표적인 한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14절이고 또한 군데는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보다 어렵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러면 눈이 둥그레집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시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과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동일하게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이 할수 없는 것들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설명하시는 것을 욥기서 41장에서 듣습니다. 너가 리오야단을 낚시로 잡을 수 있느냐? 그것을 만지기만 해도 두려울 것이라는 등이 자연 속에 있어지는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욥기서 41장에서 욥은 듣습니다. 조용히 듣고서는 42장 1절, 2절에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욥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본문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영어로서는 이걸 좀 다르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힘겨운 것이나 어려움이 없으시다 이거죠. 하나님께 어려운 게 있겠느냐? 인간이 그걸 붙들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지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게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고백하는 사실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아버지의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허약함을 우리 삶 속에서 점검하고 주님 주신 능력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은 세 군데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9절부터 15절로 나눴는데 먼저는 9절에서 10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첫째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홍수 이후에 사람의 연한이 900세가 아니라 120년으로 완전히 낮아진 그 이후에 생산의 나이를 따진다면 여러분 80살을 산다고 할 때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나이는 비율로 따져봅시다. 80년 산다고 할 때 50살을 애기 낳을 수 있는 연령으로 친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사라가 90세라고요. 그럼 90세에서 그 비율로 따진다면 몇 세까지 애기가 낳는 게 가능하겠어요? 55세. 55세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다시 너에게 올 때 그때 내가 아기를 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는 것도 지나친 게 아닙니다. 이 너무 과한 그런 표현인 거지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사실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명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 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능력이나 기적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사라나 아브라함이 생산이 가능한 시기를 지나서 자식을 주시는 것 자체가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사라가 가임, 임신이 가능한 시기에 자식을 준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산 능력이 있는 시기에 자식을 준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끝난 시점에서 이삭을 지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심을 보여주시는 거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없이 아이를 가질 일을 주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역시 신약성경에서 봅니다. 이것은 나이가 늙고 결혼을 하고 이제 기쁨이 없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아예 결혼도 안 하고 남자도 모르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누가복음 1장 34절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마도 사라보다도 더 놀랐다. 사라는 건 웃고 말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자 여기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말씀이 뭡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시는 말씀은 결국 불가능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씀하고 계심을 듣습니다. 사실 여기서 사라가 아들을 이맘때 낳을 것이다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얘기는 어찌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 하셨거든요. 너에게 지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을 낳게 할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라는 이미 그 연령기를 지났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사라가 어디 있냐. 지금 너에게 자식을 낳아줄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미 사라가 임신이 불가능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지요. 근데 사라가 어디 있냐. 왜? 하나님이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은 걸 몰라서 물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음 속에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 가능하신 분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게 하고 매매 증서를 체결한 후에 예레미야는 기도하기를 같은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레미야가 문서를 체결하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 32장 아까는 몇 절이었죠? 27절이었죠. 17절에 그렇게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거죠. 사실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삶 속에서 느낍니다. 이번에 중부지방에 비가 아주 폭우가 왔어요. 그 양수기를 가지고 물을 퍼대고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리고 해도 어때요? 쩍쩍 갈라진 땅의 바닥을 축이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갔다가 팍 쏟아부으니까 100mm, 80mm, 70mm예요. 어찌 보면 완전히 소꿉장난하고 하는 것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해가 저게 떠야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 겨울에도.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불타는 것들은 타면 없어지는 게 사실 아닙니까? 기름도 태우면 없어지지 그대로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해는 보세요. 해는 저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도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해는 앞으로도 다른 어떤 요소가 없는 이상은 가진 에너지로 300억 년 동안을 저렇게 에너지를 쏟아 놓을 거래. 누가 하신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런 어떤 자연적인 창조의 역사들을 보면 이야, 하나님 정말 놀랍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자연적인 것을 봐도 경이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성경 역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모두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해를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 한마디에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옆에서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입이 쫙쫙 찢어질 거야. 야,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다 돼가지고 세상을 본 바 없는 그 사람에게 그래 보고 싶어? 믿음대로 되라. 눈이 빡 떠지고 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일어서지 못해가지고 들것에다가 들어다가 성전 미문에다가 가서 구걸하게 하는 사람 어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40살이나 되도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는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꿈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특별한 것이 없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것을 명령하시고 우리가 머뭇거리면 기적을 보면서 입을 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그런 일을 내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이 말씀과 함께 가지시길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창세기 기자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보면서 전혀 그 약속과 어울리지 않은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설마 이렇게 콧방귀를 끼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언제나 사람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천사들의 말을 기록한 창세기 저자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을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낱낱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가능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돼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불가능한 게. 사람을 낳는 것은 나이가 많으면 불가능해요. 늙으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생리가 바로 생산의 근거입니다. 여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생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사라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녀 생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없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장정만 5천명의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묻죠. 이 사람들에게 뭘 먹을 걸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른 저물었고 하니까 글쎄 200데나리온이 어찌 떡을 사다가 이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그거 살 데도 없고 여기는 지금 시골이고 마을이고 그러니까 또 옆에서 안 들어가면 뭘 하죠?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그렇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상황이 저 상황이 과연 그 일이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저울질하고 판단해 보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적인 판단을 지적하십니다. 뒷부분에 보세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런다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다가 세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니까 밑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간질병이 걸린 아이와 시름을 하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와 그 부모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아시니. 여기서 비로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형편에 맞추어서 볼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형편에 맞춘다고 하면 그건 합리적이지 못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과 불신의 사람의 눈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과 세상의 현실을 보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느 쪽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우리의 현실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편입니까? 언제나 우리 인간의 이성이 합리적인 판단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또 감정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세상 속에서 저울질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말이죠. 비록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뭘 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걸 뭐예요? 받아들이면서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제 눈에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도구이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이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기에 앞서 분명히 그 능력과 이적들이 성경에 이루어졌고 검증이 됐다면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쪽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14절 15절이죠.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 15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능력이란 얘기죠.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신 이 놀라운 능력을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그의 자녀들인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사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바울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지요. 자, 여기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를 잃어버리고 슬픔 중에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하니까, 예, 훌쩍훌쩍은 부활의 때는 내가 살 줄 압니다 그러면서 흑흑거려요. 그게 뭐랍니까? 이게 우리가 힘있게 외치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에게 확인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른 사람 다 버려놔두고 내가 믿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을 그러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누려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늘 큰소리치고 나는 할 수 있어. 뭐요? 세상 사람들 교육하면서 뭐요? I can do it. I can do it. 시킨다고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있어요 하면은 그래 너가 잘해봐. 하나님 그러실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얘기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강하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능력을 이루실 수가 없어. 그게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거고 우리가 들려주는 충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약함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변화산에서 내려오던 예수님이 지금 간질병 걸려서 낫게 해달라고 데리고 온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들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예, 나 힘 없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조용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믿는 것을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고백되어줘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불가능한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머리에 있는 것들, 마음에 있는 것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주변에 나눠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혀가 말이죠. 야고보서 3장에 얘기하잖아요. 혀는 큰 배의 키와 같다 그랬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혀에 의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것은 나에게도 마찬가지요. 이 혀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혀를 바로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오후에 에베소서를 나누면서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말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실컷 하나님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데 나가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요. 그런 거야 뭐 전도자니까 하는 말씀이겠죠. 뭐 당신이 전도자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의 삶 속의 상황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말로. 여기서 지금 듣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야 돼요. 아까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교회 속에서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그 믿음을 따라 행동을 해야 돼요.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 있는 거지요. 사실입니다. 기다리고 있을 경우에는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순서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요단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홍해는 하나님이 열어놓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열어놓고 건너게 했잖아요. 홍해는 열어놓고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40년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열어놓고 건너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계속 범람하는 데다 불구하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이 물에 들어서자 말자 되겠어요. 멀리 사르단에서부터 요단물이 멈추면서 흐르던 것이 그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기적을 부르는 대표적인 모양이에요. 아직 흐르는 물이지만 들어서라.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들어서라. 그랬을 때 요단강 물은 비로소 멈추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성경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명한 누가복음 5장에 1절에서 11절의 이야기 있죠. 베드로가 밤새껏 고기 잡다가 허탕치고 빈 금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게 하시고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아이고 내가 여기서 뼈가 굵었는데요. 이 시간에 깊은 데 무슨 고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밤새껏 수고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불가능한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해요? 고기가 애운 것이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더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 그보다 더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늘 입으로 모든 걸 부정해버리고 부정적인 역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거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가장 큰 자유를 누리는 게 뭡니까? 죄에서 자유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기억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에 끌려다니는 유치한 종노릇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되었다.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어찌 보면 다구치십니다. 아직도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죄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다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툼과 앙숙과 싸움이 아니라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걸 어때요? 누릴 수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인지 극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환경을 뒤집는 수도 있지만은 그 환경 속에 있는 나를 뒤집는다는 사실을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처음부터 열렸습니까? 그래서 찬송을 불렸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칠흑과 같이 어두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죄수들이 듣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인간으로 견딜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에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환경에 깔려 사는 약한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환경에 깔려가지고 신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질병도 있을 수 있고 가난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많은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깔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밟고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거죠.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15절에 중반절 그랬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적절한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과 기적도 우리 편에 안 된다고 우리는 안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뭡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겹게 환경과 죄에 깔려 끌려다니고 고통을 당합니까? 한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심이 아닙니다. 언제나 죄에 끌려다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약한다는 거죠. 불가능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 인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능력과 권능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